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쩌면 가장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던 그런 다윗이 무너졌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수들이 전쟁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 시각에 다윗은 궁전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낮에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린 것이죠. 국가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즉 깨어서 기도해야 될 왕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책망조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무리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요청했던 것인데 그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적어도 우리가 매일 한 시간씩, 한 시간, 최소 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한 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도해야 사실은 그 정도로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정리가 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급하게 또 일어나서 나가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한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그 시간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부담감으로만 내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TV는 한 시간씩만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작게 보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에 한 시간만, 적어도 한 시간은 꼭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그것은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시간 정도 만나서 매일매일 그렇게 교제를 하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부담감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한 시간 기도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 시간 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아마 이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 안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으면은 그러다가 찬송이 떠오르면은 찬송을 부르면 되고 그러다가 아뢰고 싶으면은 아뢰면 되는 것이고 죄가 생각이 나면은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주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한 시간 내내 계속해서 무엇인가 내가 입을 열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다가 다윗을 덥석 물었습니다. 왜 물었냐면은 기도는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휘하 병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편안하게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도 되겠다 싶어서 딱 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 일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죠. 남편은 죽였고 그 아내는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아주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만 있는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 다윗 속에서 다윗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잠시 방심을 하고 있으면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탄은 누구든지 그렇게 공격을 해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면서 끝이 나고 있죠. 근데 보통 보통 성도들 같으면요,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그 마음이 괴로워서 양심에 찔려서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이 일 이후에 다윗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구운 걸 아는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갔고 우리아는 제거되었고 그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불륜의 상징인 아기까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궁궐에서 아마도 귀염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점점 그 머릿속에서 잊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보시고 악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에도 보면은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주로 다윗이 죄를 짓기 위해서 병사를 보내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알아보라. 저 여인이 누구인지. 갔다 온 병사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냅니다. 그가 정결하게 하였으니까 내가 그를 취하리라 하면서 그를 또 데리고 오게 사람을 또 보내죠. 그 다음에 요압을 또 보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을 보내는 것이죠. 전부 다 다윗이 악행을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그 주도권을 딱 쥐시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부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던 많은 양과 소는 두고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던 단 한 마리 암양 새끼 그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윗은 아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알았을 겁니다. 딱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는 나를 두고 한 이야기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에 푹 빠져 있으면은 총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을 못하게 돼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푹 빠져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다윗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뼛속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그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묘하게도 다윗이 지금 서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죠. 그 악한 사람이 비유 속에 나왔던 그 부자는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도 오면은 이 말씀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랬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 장면과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하는 이 장면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다윗도 서 있고 예수님도 서 계신데 이것이 묘하게 겹쳐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고 또 한 분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실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달려서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 계신 겁니다. 네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은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라고 하는 그 모습, 다윗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적에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했고 누구보다도 의로웠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고 누구보다도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이 다윗, 이 정도면은 나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않느냐고 자부했던 이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적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후에 이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그하게 되었냐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다윗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게 살고 있으면은 그건 우리가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여기고 뒷전에 두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사울왕이 됩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죽기를 구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그런 겁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보라, 나는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 네가 아합 왕을 맞이하러 나갈 때, 상대에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그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깊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이제 능력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다윗 왕처럼 됩니다. 이 타락한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염두에 우리 염두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용서받지 못했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았지만은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명하지 않고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용서를 그렇게 받았다면 그 귀여운 아기, 그 아기, 어린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기를 왜 죽였습니까? 이 아기가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왜 이 아기가 죽었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픈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 죄를 또 범하고 또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 죄를 또 범하고 또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속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은 그는 진실된 자이고 하나님 제가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어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없던 것으로 하마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만은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선을 이제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는 늘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뽑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 아니든지 대통령에 선출되는 분은 정의와 공의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위정자가 이런 대통령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버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노하고 일어나고 그 억울함이 하늘에까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서 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거기에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한 사람은 잘했다라고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분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 용서하고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용서하고 끝을 내버리면은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용서만 하신 자리가 아니라 죄값을 치룬 자리입니다. 대신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준 것이죠. 사실은 내가 그 죄값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야 하고 얼마나 죄송스러워야 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신 이유는 바로 그 죄값 때문에 그렇게 치셨던 겁니다. 어린 아기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악 때문에 죽었다.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마. 얼마나 그 가슴에 못이 박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 자신의 아내 외에는 다른 여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중에 이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가워졌을 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몸을 대표주라고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만은 다윗이 더불어 동침하지 물론 동침할 힘도 없었겠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그 이후부터 가슴에 못이 박혀서 죄악과 더불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들을 낳고 다윗이 그 아들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샬롬, 솔로몬은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평안이다 그런 의미로 샬롬, 솔로몬,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평강만큼 좋은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사람은 평안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름 하나를 더해주셨죠. 여디디아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이름 샬롬과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감동을 시켰고 놀랍게 했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 이방 나라들에서 찾아왔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시키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 모여드는 그 모습을 미리 구약시대에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죠. 이 솔로몬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된 모습으로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선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12장은 이상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수도 라빠를 쳐서 점령을 거의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를 시켜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성이 거의 함락 직전에 있으니까 왕이시여 오셔서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셔서 이 성을 점령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점령을 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소문이 날 겁니다. 왕이 뭐 들어가셔서 먼저 깃발을 꽂으십시오.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몰고 와서 다 점령해 놓은 그 성을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깃발을 꽂으면서 이 성을 점령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암몬 왕의 그 왕관을 빼앗아서 자신의 머리 위에 쓰게 됩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왕관을 자신의 머리 위에 쓰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속된 말로 다윗은 솜도 되지 않고 코를 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놓은 밥에 자신은 숟가락만 딱 얹어가지고 떠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은 사실은 솜도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이런 악함,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스러운 면류관까지도 우리 머리 위에 올려주시면서 너는 왕이다라고 선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성을 들락날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땅의 왕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와 같은 구약의 쟁쟁한 선배들을 보면 전부 다 진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팔고 그 수많은 재물들을 얻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모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때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황송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수고했다라고 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막 내가 잘난 것처럼 우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그 영광스러운 24장로들과 그 앞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다 올려드리며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면류관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의로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우리 앞에서 강도사는 찬양을 인도했는데 숨겨놓은 내 그 죄악이 내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죄악.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내 모든 죄악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슴에 새겼었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지금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칭해주는 모습이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면류관을 얹어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잘 못 듭니다. 감격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딱 들게 해주시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얹어주시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한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언젠가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